요한계시록 52번 메시지. 주홍빛 짐승위에 앉은 큰 음녀 두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는 큰 음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7장에서 묘사된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진홍빛 짐승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진홍빛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옴. 우리가 보았듯이 그 위에 탄 자는 로마 교회이며 짐승은 로마 제국, 특히 장차올 로마 제국의 일곱째 황제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네로 황제의 인격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글을 쓸 당시에는 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네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이것은 네로의 영이 지금 무적행에 있으며 13장 3절에서 지적하듯이 장차 그곳에서 나와 살해되었다가 다시 소생한 적그리스도의 몸을 차지할 것임을 암시해줍니다. 그 색깔. 그 짐승의 색깔은 진홍빛입니다. 짙은 적색인 진홍빛은 큰 용의 색깔입니다. 짐승과 용이 같은 색깔이라는 사실은 외모에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사탄과 하나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함. 이 짐승은 참남된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로 상징되는 일곱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참남된 것입니다. 이 황제들은 신인 채 하였으며 그들의 백성에게 자기들을 경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을 경배하지 않는 이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일곱 머리를 가진 로마시가 건설된 일곱 산들인 3절은 또한 짐승이 일곱 머리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9절은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말합니다. 로마시는 음녀가 앉아있는 짐승의 일곱 머리로 상징되는 일곱 산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일곱 왕들인 짐승의 일곱 머리인 일곱 산에 대해 말하고 있는 10절은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남아있으리라 고 말합니다. 일곱 왕은 로마 제국의 일곱 황제들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로마 제국에는 열두 황제들이 있었는데 적그리스도는 13번째가 될 것입니다. 12명의 황제들 중에서 오직 6명만이 계시록의 예언에 포함됩니다. 처음 다섯은 망했습니다. 즉 그들은 제명에 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줄리어스 시저,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글라디우스, 네로인데 모두 요한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살해당했거나 자살했습니다. 6째 황제인 도미티아는 이 책이 기록될 당시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있고라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일곱째 황제인 다름이는 그 당시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살해될 것이며 다섯째 황제인 네로의 영을 가지고 효생해서 여덟째 황제가 될 것입니다. 11절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또한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올 일곱 번째 황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여덟째 왕입니다. 13장 3절에 따라 적그리스도는 살해된 다음 소생할 것입니다. 그 소생에 있어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의 영이 적그리스도인 일곱 번째 황제의 시신을 살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황제로 구성된 이 자가 여덟 번째 황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곱 중에 속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비상한 존재를 보고서 기이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들어가. 8절과 11절은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9장 20절과 20장 10절이 가리키듯이 적그리스도가 소멸될 것임을 뜻합니다. 그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열불을 가진 12절과 13절은 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왕 같은 권세를 한 시간 동안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고 말합니다. 대환난 전에 소생된 로마 제국에서 열 왕이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거대한 형상의 열 발가락과 유사한 이 열 왕은 자신들과 그들의 왕국을 적그리스도에게 바칠 것입니다. 열 왕은 한 시간 이내 짐승과 더불어 왕국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유럽 공동시장의 열 나라가 여기서 언급된 열 왕국이 아닌가 하여 궁금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은 한 시간 이내에 그들의 왕국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전에는 아무도 그들이 누군지 모를 것입니다. 갑자기 한 시간 내에 그들은 모두 왕국을 받을 것입니다. 이 왕들은 그처럼 짧은 시간 이내에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행한 기적일 것이며 사람들에게 경악스럽게 닥쳐올 것입니다. 13절은 이 열왕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매우 지능이 높고 압도적이고 당당하고 위압적인 적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을 완전히 바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열왕들은 결국 어린 양으로 더불어 직접 전쟁을 할 것입니다. 14절은 이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겠으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선택함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전쟁은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선택함을 얻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선택함을 얻은 이 부르심을 입은 뒤에 나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인 반면 선택함을 얻은 것은 이기는 생활을 근거로 주님께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장래에 선택함을 얻은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장래에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 있으려면 오늘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은 또 내가 본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육체를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어 한 생각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열왕이 변절한 로마 교회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를 멸망시키고 그녀의 불을 빼앗고 그녀를 드러냄으로써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지체들을 죽임으로 그녀의 육체를 먹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녀를 불로 아주 태워서 완전히 소멸시킬 것입니다. 이것 역시 2장에 언급된 큰 바벨론이 종교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왕이 변절한 로마 교회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로 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원수 갚는 심판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1929년에 무솔리니는 바티칸시를 독립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교황 파이우스 11세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오늘날 바티칸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 권능과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국의 대사들이 바티칸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아마 바티칸의 이 영향력이 열왕의 증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들은 로마 천주교회를 멸해야 한다고 짐승에게 제안할지도 모릅니다. 2장에 있는 그림에 따르면 여자가 짐승 위에 타고 있습니다. 태우고 있는 것이 탄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탄자가 태우고 있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이 음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가 짐승을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몰 때 차가 당신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차를 제어합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는 정치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열왕으로 하여금 음녀를 증오하도록 자극할 것이며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녀를 멸할 것입니다. 큰 음녀에 대한 증오로 열왕은 그녀를 황폐케 하고 벌거벗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는 황폐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로마 교회가 로마시의 부동산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 교회가 번성하고 있지만 어느 날 적그리스도와 열왕이 그녀를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부를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녀를 벌거숭이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녀의 덮개와 가식을 벗겨내고 철저하게 폭로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변절한 교회를 극도로 폭로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에 의해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는 가려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녀의 실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 속에 얼마나 더럽고 죄로 가득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 같고 사탄적인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비단 영적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도 아울러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전에 나는 스페인에 있는 어떤 말라붙은 우물에 아기들의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하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절한 교회 안에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왕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 음녀의 육체도 먹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그녀의 지체들을 해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변절한 교회의 지체들을 삼키고 죽일 것이며 불로 완전히 태워버릴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로마 천주교와 관련하여 성취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읽는 독자들 중 어떤 이들은 천연적인 친절과 동정심을 가지고 로마 천주교에 관한 나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나의 말이 너무 심하다 해도 그런 말을 첫 번째로 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말한 분은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0장 9절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삼켜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그 두루마리 책이 입에는 꿀같이 살지만 그의 위에는 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상을 보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반드시 강한 간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강해지려면 당신은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그 이상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 모든 메시지들이 전해진 다음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강하고 신선하고 살아있는 최신의 간증을 갖도록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나는 많지 않은 이들이 이 길을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돌아서서 주의 회복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추구하는 모든 진실되고 순수한 자들을 모아서 그분의 살아있는 최신의 간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간증은 비단 첫 열매들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대환란 동안에도 여전히 땅 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생각대로 할 것을 열왕의 마음속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열왕은 변절한 교회를 끝내버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멸하시려는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선합니까? 하나님은 변절한 로마 천주교회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그것은 큰 음료요, 가증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시대 끝에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마귀 같은 통치자들로 하여금 이 변절한 교회를 멸하고 그것을 불로 태워버리려는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러 해 동안 손에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이 두 구절의 의미를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중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가 불태워진다는 것에 대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로마 천주교회에서 나오길 원한다면 반드시 합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마 당신은 어머니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어느 날 저 그리스도가 어머니의 교회를 불태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당신은 지혜로우면서 솔직한 방식으로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같이 읽자고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12장에서 시작하여 거기에 계시된 우주적이며 빛나는 여자에 관해 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어머니는 이것에 흥미를 가질 것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내 평생에 이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다음에 방문할 때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에 관한 13장을 읽을 수 있으며 또 그 다음에 가서 17장을 읽으십시오. 당신은 어머니로 하여금 진홍빛 짐승에 올라탄 여자가 로마 천주교회라는 것을 보도록 차츰차츰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먼저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그 장을 읽고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십시오. 마침내 그녀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바로 천주교회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심지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짐승을 탄 자는 우리 교회인 것 같구나.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십시오. 그녀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후에도 당신은 그녀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말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가 마귀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간교하고 마귀적인 천주교는 그에 속한 사람들의 피 속에 뿌리 박혀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떠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천주교회에서 나오길 바란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나의 어머니로 인해 당신에게 필사적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천주교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도무지 계속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그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나의 어머니를 돌아서게 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당신에게 보장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말을 할 때 지혜로워야 하며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결코 변론하지 마십시오. 천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 딱딱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고 솔직하고 부드럽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접근하십시오. 더욱이 그들과의 접촉은 반드시 상당히 많은 기도로 떠받쳐져야 합니다. 심지어 친척이나 친구들과 말을 하는 도중에도 당신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눈이 열려 큰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종으로 인한 증가를 얻으려는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증가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개종시키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살아있는 간증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본 바에 따라 어떻게 주님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과 변론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며 매우 즐거운 태도로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사 그러한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